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현금은 세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댓글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댓글 달려요. 그 쓰레기면 나한테 버려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현금이 쓰레기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현금이 귀한 것 같다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폐의 가치는 매우 높은 확률로 매년 떨어져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지금 디베이스먼트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갔다가 좀 덜 갔다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폐는 쓰레기야 라고 하면서 나는 화폐 대신 다른 걸 가져야겠어. 그래서 그 다른 거에 대응되는 게 이 네 가지였어요. 크립토, 그리고 밈스타, 금, 그리고 AI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연수루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아, 네. 네.
새로운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을 텐데 이제 오늘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증시를 저도 이제 현업에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피로감이 정말 상당해요.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냥 매매를 하면서도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피로감이
네. 그래서 이런 피로감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제목도 이제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이게 뭔가 차트가 이게 막 복잡하네요. 네. 이게 그쵸. 보면은 연수르님이 하고 있는 그 텔레그램 채널에 네. 매일 올려주시는
네, 그런 맞습니다.
차트예요. 그래서 뭐가 이 녹색이 있어요. 네네.
이게 원래는
차트가 어떤 뭐 자세한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네. 네.
원래는 이게 차트가 되게 깔끔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아하. 이게 얼마나 올해 장이 좀 지저분했는지를 네,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올해 장을 구간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올해 초에 이제 작년 11월, 10월부터 시작이 됐던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베팅,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를 이루면서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장이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쵸, 장이 그쵸.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이제 2월 21일 날 팔란티어 10% 급락과 함께 이제 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부과하게 될 그런 관세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좀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3, 4월에.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해방의 날을 기점으로 반등을 해서 그 셀오프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다시 장이 상승 추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뭔가 관세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기업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AI 모멘텀들에 집중을 하면서 상승장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10월 10일 날 그 미중 무역 그 긴장도가 올라가는 그런 트럼프의 SNS 게시글 하나로 시장이 거의 그날 하루 동안 4, 5% 급락을 하면서
그쵸.
그때부터 뭔가 시장이 또 한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달라진 구간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정의를 내려보기 위해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쵸.
색깔이 좀 네. 변했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을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가 개인 투자자들의 지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개인 투자자는 이제 흔히 리테일 투자자라고도 하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원래 미국 장에서 가졌던 의미 대비 지금 올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어떤 그런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네. 올해를 외신들은 바이더 딥의 시대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그 불확실성을 해결을 하면서 타코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맞아.
흔히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타코랑 더불어가지고 AI가 이제 버블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미국 장은 추세가 있는 장이었고 기술적 분석이 통하는 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장은 추세가 의미가 없어지고 기술적 분석도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전통적인 미국 증시 플레이어들은 추세랑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플레이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게 당연히 지난 100년 이상의 기간을 정의 내렸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는데 올해는 그 액티브 펀드 중에 시장을 아웃퍼포먼 펀드가 21%밖에 안 된대요.
네.
이건 26년 만에 최악의 성과인데 이게 22년도 하락장이었던 22년도에도 61%였대요. 이 비율이. 그래서 올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식을 했으면 미국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었던 장이었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누가 이겼냐라고 하면 바이더딥을 한 사람들이 이겼어요. 사실 이 바이더딥이라고 하는 거는 하락할 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역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추세를 역행하는 방식은 원래는 미국 증시에서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올해는 유난히 이 방식이 많이 통했다는 겁니다.
빠지면 사 이러니까 다 먹었어 늘.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이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자산가 계층에만 좀 집중이 많이 돼 있었어요.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급으로 노동소득으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2023년에 AI 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자산가 계층에만 집중됐던 주식 투자가 전반적으로 다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차트가 소비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액의 이제 중간값이거든요.
중간값.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했을 네.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네. 얼마씩 주식을 하고 있냐 이런 개념이죠.
네, 맞아요. 금액이 지금 보시면 30만 달러가 넘어섰어요.
30만 달러면?
30만 달러면 한 4, 5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500원 곱하면, 그죠? 4, 5억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중간 정도가?
중간 정도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늘어났다.
많네요, 진짜.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반 정도 됐으니까. 원래는 한 2, 3억 정도?
2, 3억 정도? 예, 네, 그 정도였는데.
4, 5억 정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두 배나.
네. 그게 많이 늘었던 게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늘었던 거예요.
아, 이 구간에 많이 늘었네요. 2023년,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때 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때 늘었네요.
사실 이전에도 미 증시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그 시장 상승 때문이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이 늘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제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리테일 투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주식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지표로도 나오는 게 여기 보시는 이 리테일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 수중에 얼마를 보유하고 있냐라는 차트인데 22%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과거 대비 좀 많이 늘어난 수준이고 지금 코로나 때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이게 전체 그 S&P 500 옵션 중에서 리테일 투자자들의 비중과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55%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옵션 그 거래량 자체가 이게 2020년 1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5년 사이에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리테일이 담당하고 있다.
와.
옵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와. 주식을 사는 게 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근데 리테일 투자자들이 완전히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흔히 이제 꼭지에서 많이 사시고 그쵸, 이제 바닥에서 그쵸. 많이 파시는
답답한 사람들. 네,
그래서 인간 지표로 많이 이용을 하는 맞아요. 그런 지표였는데 올해 한국에서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성과가 좋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켓 메이커가 되고 있어요. 리테일들이 시세를 만들고 그 시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S&P 500 지수가 주간으로 1% 이상 하락을 했을 때 그 주에 어떤 수급 주체가 그 주식 미국 주식을 순매수 많이 했는가라는 걸 나타낸 차트예요. 시장이 빠질 때 누가 바이더딥을 많이 했나를 나타낸 차트인데 보시면 이 주황색이 리테일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올해 보시면 올해 2025년에
계속 사네요.
리테일 투자자들이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 더 딥, 딥만 나오면 무조건 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리테일 투자자들은. 근데 반대로 해치펀드들은 올해 엄청 많이 팔았죠. 두 주급 주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 결과는 리테일 투자자들의 완승이었습니다.
완승.
이게 바이 더 딥 전략의 수익률인데 이게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루 안에 S&P 500 지수가 2% 이상 빠졌을 때 그 이후에 그때 샀으면 얼마를 벌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역대 세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빠지기만 하면 사면 무조건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학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앞서 네. 보여줬던 이 그림을 보면 옛날에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2008년, 2009년 뭐 이때는 계속 팔았는데 이제는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학습 효과가 생겼네요.
네, 이런 것 그 바이더딥의 성공을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 타코였고요.
타코.
네. 결국에는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바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만들 때 빠질 때 사면 해결해주면서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었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양치기 소년처럼 야 빠지면 삼면 된대 빠지면 삼면 된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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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또 된통 맞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게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에휴 저러다 맞겠지 저러다 맞겠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네. 이제 그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타코를 해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동시에 투자자들은 AI라는 사이클에 좀 더 마음 편하게 발을 잠글 수 있게 됐어요. 네. 바이더딥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바이더딥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면 개인 투자자면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계속 이기니까
기관들 파는 금액이 더 커지죠.
그렇죠. 배팅 금액이 더 커지고 그리고 배팅을 해서 지수가 진짜 오르니까 버퍼가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렇죠. 잃어도 되는 안전 마진이 생기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더 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하.
레버리지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옵션 거래량이 역사상 최대 수준이에요. 옵션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 선물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그 파생상품 중에 선물이랑 옵션 두 가지가 대표적인 파생상품인데 한국은 선물 시장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옵션 시장이 선물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쓸 때 옵션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옵션 중에서 이 제로 DT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루 만기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오늘 종가를 맞출 수 있다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써서. 근데 이 베팅을 주로 리테일 투자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제로 데이 옵션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리테일이에요.
이건 뭐 거의 복권을 사는 수준.
그렇죠. 복권을 사는 수준이죠.
마치 이제 골프장 가기 전에 혹시 홀인은 하면 안 되니까 홀인은 복권.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맞아요.
홀인 판매 네.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근데 그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참 기가 막히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초록 그 회색깔이 제로 데이 옵션인데 이 비율이 6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거의 이제
이러니까 사실 빅스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빅스는 30일 만기니까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죠. 빅스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 규모 역대 최대치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트럼프 트레이드 때 고점을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대금 비중이 30%거든요.
아하.
그런데 원래 미국은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10% 정도 내외였어요. 근데 이게 거의 3배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레버리지로 이제 때려 사버리니까 시장 방향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임팩트가 크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받는 주체였다면 지금은 사는 주체가 되니까 임팩트가 좀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이 오프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장외 거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오버나잇 거래나 이제 프리마켓, 포스트마켓 거래인데 이 거래 대금, 이 거래는 보통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 참가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거래는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예요. 근데 이 거래 대금 비중이 전체 거래 대금 중에 51%까지 올라왔어요.
아.
그러니까 리테일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리테일 투자자들이 또 다른 이제 레버리지 수단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ETF인데 레버리지 ETF의 그 순 운용 자산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이게 순 운용 자산 규모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하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엔비디아 두 배 레버리지 ETF인 NVDL 같은 경우에 이거를 사면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늘어나요. 제가 산 금액만큼. 그러니까 이 AUM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거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 ETF를 엄청나게 많이 샀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엄청난 레버리지 사이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달했던 게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디베이스먼트는 이제 대표님도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익숙하실 텐데 이게 이제 디베이스먼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관심도인데 이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형 하트페가 쓰레기가 되니까 이제 주식을 사든지 코인을 사든지 뭐라도 사야 된다라는 이제 포모를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를 자극을 하면서 가격의 상승이 또 상승을 부르는 그런 포모 사이클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현금은 세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댓글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댓글 달려요. 그 쓰레기면 나한테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현금이 쓰레기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현금이 귀한 것 같다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폐의 가치는 매우 높은 확률로 매년 떨어져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잡고 지금 디베이스먼트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갔다가 좀 덜 갔다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어쨌든 디베이스먼트가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원래.
맞아요. 그때 8월, 9월, 10월 이때 엄청 그렇죠.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서 리테일들이 아 화폐는 쓰레기야 라고 하면서 나는 화폐 대신 다른 걸 가져야겠어. 그쵸. 그래서 그 다른 거에 대응되는 게 이 네 가지였어요. 크립토, 그리고 밈스탁, 그리고 금, 그리고 AI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네. 먼저 크립토 보시면 크립토 펀드 주간 순이익이 이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네. 이때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그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뚫을 때 네, 15만 불 가면서 신고가를 뚫을 때였고 그리고 밈스탁, 밈스탁들은 흔히 그 신기술 테마주들이 밈스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유행했던 거는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드론, 뭐 우주 그렇죠. 이런 쪽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 밈스탁들의 바스켓 수익률이 2021년 정점 수준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그 현금이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열기 때문에 이 골드에 대한 넷 인플로우가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도 이제 AI의 이제 대표적인 수혜인 테크인데 테크 펀드의 넷 인플로우가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왔었습니다.
네, 왔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 랠리들이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명목하에서 리테일들에 의해서 포모 매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10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크립토 청산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트럼프가 이 SNS 게시글을 하나 올립니다. 중국이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랑 더 이상 협상 안 하겠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뭐 미국 증시든 뭐 금이든 모든 자산들이 다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크립토였어요.
네.
크립토의 24시간 청산 금액이 19빌리언이었는데 이게 직전 최대치보다 거의 9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거의 한 2빌리언 정도의 일간 청산은 그냥 뭐 손쉽게 나오는 규모처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크립토 청산 사태로 먼저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이제 크립토였고
20빌리언이면은 거의 뭐 3조 원 정도 아니죠?
30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규모가 어마어마한 크죠.
네, 엄청난 규모의 청산이 됐었고 네. 제가 이날 이날 이제 추석 연휴였거든요. 네. 추석 연휴 제가 이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나스닥 100 지수의 3분봉 차트인데 이때 이 트윗이 나왔고요.
그쵸.
그러면서 쭉 밀렸습니다.
밀리고
네, 요즘 그 시장 보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쭉 밀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레버리지 청산이거든요. 레버리지들이 연쇄 청산이 되면서 이렇게 쭉 밀리고 여기서 이쯤 되면 이제 타코랑 딥바잉이 나옵니다. 트럼프 저렇게 해봤자 어차피 중국이랑 화해할 거야 하면서 이제 매수하고 무조건 떨어지면 사면 먹더라 하면서 딥바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조금 오르고 쭉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 전저점을 정확히 깨고 나서 이때부터는 이 깼다는 거의 의미는 청산되는 매도세가 그 딥바잉하는 매수세를 이기기 시작을 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이 더 딥이 안 통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고 이때부터 레버리지 청산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밀리고 장 종료하고 나서도 밀렸어요. 나스닥 선물지수는 이날 거의 5% 가까이 마이너스가 났었고 그러면서 레버리지 청산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자이언스 벤코프라고 하는 지역은행이 대선 충당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은행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그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벌레다 이거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 그 뒤에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근데 이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리테일 투자자들의 가장 그 믿을 구석인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에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퀴디티 주식들의 직격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 16일이 리테일 주식들의 고점이었어요.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가장 핫한 밈스탁들 한 10개 정도를 인덱스화 시킨 지수 차트인데, 이 지수 차트가 9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만에 170%가 올랐다가,
170%요?
네, 지수가 170%가 올랐다가, 이 자이언스 벤코프 사태하고 나서 한 달 만에 MDD로 마이너스 42%를 달성을 했습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수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 밈스탁 바스켓 수익률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자이언스 벤코프 사태가 밈스탁에 이번에는 한 번 더 청산을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10월 21일에 이런 크립토 청산 그리고 밈스탁 청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예 다른 자산이지만 사실 그 뒤에 가보면 수급 주체가 리테일이라는 수급 주체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리테일의 손이 묻어있는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가 또 금이었어요, 이때. 이때 이제 과열 구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청산들이 금 수급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금이 10월 21일 날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금의 시가총액이 2.5트릴리언 달러가 삭제가 됩니다.
2.5트릴리언 달러면
3천조 원 정도.
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금이 한 10배 이상 크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삭제가 된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을 했어요. 네. 청산의 여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 뒤에 11월 4일부터 테크, 이거 속스 ETF인데 테크 차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뭐 명분은 많았어요. 뭐 AI 버블 논란도 있었고 셧다운 때문에 뭐 경제가 망가졌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하락을 만들어낸 원인은 리테일들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레버리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레버리지는 필연적으로 쏠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묶고 더블로 가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쏠림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네. 그래서 이 쏠림 때문에 되게 최근에 미국 증시에 이상한 현상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Fear and Greed라고 하는 다들 아실 텐데
맞아요. 예,
공포와 탐욕 지수를 이제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건데 맞아요. 빨간색 선이 이제 S&P 500 지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원래는 이제
반대로 가는
네, 반대로 가는 거죠. 이 Fear and Greed가 오르면서 원래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서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빠졌다는 거는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청산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면서 공포가 일어났던 건데 그 청산이 일어났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들이 모이는 자산군이 좁혀졌다는 거거든요. 아. 코인 팔고 테크 사고 또 밈스타 팔고 테크 사고 그리고 금 팔고 테크 사고 이러면서 테크로 계속 쏠리고 그 테크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빅테크로 쏠리다 보니까 그 빅테크의 그 상승 하락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 S&P 500 지수는 올라가는데 반면에 Fear and Greed 인덱스는 계속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서 신고가를 가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펼쳐졌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쏠림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게 그 S&P 500의 그 3개월 기준으로 그 S&P 500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의 0.13까지 떨어졌어요.
야.
지수에 내에 있는 종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는 지수랑 아예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고 이거는 매우 일부 종목들만으로도 지수가 움직이는 현상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11월 4일 날 테크 섹터마저 무너질 때 이때 그 쏠림의 강도가 역대 최대 수준이었어요. 이날.
아.
이 정도로 쏠림이 극도로 심했다. 근데 그 원인은 리테일의 레버리지에 있었다. 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쌓아올린 레버리지가 이 순서대로 청산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네요.
그렇죠. 진행이 여전히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은 쏠림과 풀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뭔가 레버리지가 쌓이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더 쌓이고 이러면서 쏠리다가 결국에는 뭔가 트리거 때문에 그 언와인딩이 나옵니다. 풀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고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청산이 되고 나면 다시 레버리지가 쌓이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쏠림이 나오는 이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는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작년 7월이요.
네, 작년 7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을 한번 경험을 해봤죠.
네.
이때 나스닥 지수가 4주 동안 MDD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MDD 16%가 났는데 이때 V자 반등을 했어요. 보통은 이런 청산이 강하고 빠르게 나오면 강하고 빠르게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한 뒤에 전고점 회복까지도 한 3.5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고 곧바로 다시 랠리를 했어요. 이때부터. 근데 저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랑 지금 구간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주도했던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어요. 사실. 기관들이 조달 비용이 싼 엔화를 가져와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테크 주식을 샀던 건데
네.
지금은 그 쏠림을 주도하는 주체가 이제 리테일이거든요.
개인들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자금은 사실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골드 펀드를 보면 골드 펀드 인플로우가 골드가 신고가일 때 역대 최대치로 들어왔다가 그날 빠지고 나니까 그 주에 바로 역대 최대치로 빠졌어요. 이 골드 인플로우가. 이 정도로 이제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V자 반등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자금이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런 리테일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도 저는 결국에는 리테일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밈스탁 차트인데 이 차트가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이 시장의 폭, 그러니까 시장의 쏠림의 강도가 다시 좀 확산 국면으로 접어들어야지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테일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잖아요.
여러분. 유동성. 네.
유동성 설명하기 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어제 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지지율이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맞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뭐 네. 이러다가 탄핵되는 거 아니야? 될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는 더 이상 그래서 물러설 곳이 많이 없는데 이제 미국 그 일반적인 대중들도 증시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이 차트가 결국에는 대중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증시가 빠지면 대중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것도 만약에 트럼프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트럼프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물러날 곳이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동성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런 차트들이 많이 이슈가 됐죠. 영래포 잔고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초과 유동성이 이제 거의 없고
네.
그러면서 이 자이언스 뱅크오프 같은 사태가 일어났었고 아하. 거기다가 최근에 FOMC에서 페드가 QT 중단을 12월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 통제하에서 이제부터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는 리테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거기 그걸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유동성 공급이랑 레버리지 청산이랑 맞물려 있다 생각을 하는데
네.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유동성 공급하려고 해도 쭈뼛쭈뼛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빌미를 주는 거죠.
맞아요. 빌미를 주는 거죠. 지금 환경 자체는 완벽하거든요.
아하.
영래포 잔고랑 이런 유동성들이 바닥나고 있는데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물가랑 고용인데 그중에 물가가 유가 낮죠. 그리고 주거비도 뭐 트럼프가 50년 만기 모기지를 내겠다 이런 식의 약간 노력을 하면서 주거비를 계속 방어하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두 개 다 누르고 있습니다. 물가를 누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고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을 풀 명분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자이언스 뱅크오프 같은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사태들 때문에 아 이거 봐라. 우리 유동성 안 푸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하면서 유동성을 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빌미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매크로 리스크가 불거질수록 유동성을 풀 수 있는 명분은 더 확고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매크로 리스크가 불거진다는 거는 이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청산이 가속화가 될 거예요. 이때마다. 다만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 매크로 리스크의 원인을 유동성의 부족 탓으로 돌리면서 유동성을 푸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산이 좀 됐는데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변화고요.
네.